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강해하고 있는 지가 벌써 오늘이 7번째 시간인데요.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들으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가장 빈번하게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율법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었고 또그 기원과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떤 주의로 삼아서 율법주의가 되면은 이것이 해악이 된다라는 것을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가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폐단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인지 또는 율법이나 율법과 같은 그런 룰이나 제정된 말씀들이 나의 주인인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지를 알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고 또 교회 여러 군데 또 우리 생각을 하면서 비교적 바른 태도와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현대 성도들이 이 율법주의의 정체를 잘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극복해야 할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2000년 동안 교회가 시원스럽게 풀지 못했던 이 문제, 그러니까 2000년 동안 풀기 어려웠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는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21세기에도 우리가 또 똑같이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야 할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주의의 그런 모든 폐단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새롭게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율법주의를 극복할 때 우리의 삶에서 내적인 부흥 그리고 정말 삶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의 삶 속에 율법주의가 스며들어 있는지 아닌지를 잘알수 있는 기준은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과연 판단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말할 수 있죠. 내 인생에 난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용납할 수 없어. 그것만은. 이런 거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이나 또는 교회나 또는 사회를 배타한다면 그 판단의 주체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죠. 판단의 주체가 나일 때는 마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신 것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주의와 방불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주의의 확장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통해서는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으로부터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에 관한 것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율법의 한계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또 많이 말씀을 드려온 것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들려지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율법주의의 폐단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율법의 좀 뚜렷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의 그 말씀을 잠깐 좀 리뷰를 하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이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했죠. 그런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했던 그 역할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아주 크게 있었죠. 이렇게 살면 아브라함이 얻었던 복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본 9절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브라함의 복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이방인에게 이르기까지 미치게 하는 그것이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을 중심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많은 그 복의 영역 속에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우쳐감으로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셨던 유업의 축복을 부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새로운 복의 세계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능해진 것이었죠. 그래서 율법의 특징을 말하면 바울은 정말 지금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은 결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율법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속성 때문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율법을 잘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저주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저주라는 말의 뜻이 뭐죠? 물론 우리가 뭐 저주, 삶이 망하고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 그것을 저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저주의 뜻이 이 본문에는 해당하지 않고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율법을 어긴 행위에 대응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벌. 이것이 율법이 가진 고유한 방식이고 특성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벌을 주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일단 어기지 않으면 지킨 걸로 간주돼요. 어기지 않으면 지킨 걸로 간주됩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에 관해서 말할 때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복음의 세계는 훨씬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킬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모가 나오지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를 율법을 지킴으로써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삶이었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으로서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뭐 프린트 기술이 너무 잘 발달되어서 아주 선명하게 나오지만 옛날에 그 블루프린트라는 청사진을 보게 되면 좀 뿌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문가가 보지 않고는 실제가 어떨 것인지를 잘 이렇게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 청사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바로 하나님 나라 실제의 청사진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 속한 제사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림으로써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이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체험하고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분적이란 말은 그 다음 달도 또 해야 됐었고 다음 절기에도 또 해야 됐었기 때문에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율법에는 많은 민사법, 형사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나라다. 그래서 이웃에게는 이런 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또 이웃은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적인 드러남을 허락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또 율법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또는 병든 자, 고아, 과부, 또 피난민 이런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가축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의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한. 이 땅에서 강자 노릇을 하면서 섬길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작은 아이 하나만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 블루프린트였기 때문에 실체는 아니지만 모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최고의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막 하기를 원하는 어린이에게 가장 원하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자기가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고 핸들이 조정이 되는 그 조그만 장난감 자동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정말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아주 가장 좋은 선물이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청사진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셔서 성취하셔서 정말 진짜 선물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진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것이죠. 율법의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차원, 즉 성령의 차원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로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특성을 살펴볼 때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방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다 어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긴 것에 대한 대응하는 형벌이 따라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형벌이 가해집니다. 형벌 받은 자가 동시에 의로운 자로서 여겨질 수 있습니까? 이미 형벌을 받았는데 어떻게 의로운 자로 동시에 여겨집니까? 그렇게 될 수 없죠. 형벌 받은 자는 형벌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의 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완벽하게 들어갈 수 없다. 부분적일 뿐이다. 라는 그런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에 약간 애매한 말씀이 나옵니다.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 이 말을 우리가 비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게 될 바로 그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이 두 말씀은 모순되게 들리시죠? 그렇죠? 12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방식, 형벌의 제도 속에서는 살 수 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분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있는 삶으로서 그것이 뭐 완전히 망가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시해야 될 그런 유대인에게 무시해야 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때는 분명히 그런 제도 속에서는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의라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즉 의로운 삶을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은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받은 자들은 율법의 식대로는 살 수 있다 이것이죠. 범했으면 제사를 드려서 사는 길이 열려있고 비록 온전한 죄사함은 아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부분적으로나마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의 말씀에 있어서 그 율법이 능히 살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백성 속에서 율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제도와 방식은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절대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범접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가리킬 뿐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제 아무리 소중하다 한들 그 모형이 실체를 능가하며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같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우위를 가지시고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Christ centered life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 저주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조명하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교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 능통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예수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유대교를 통해서 대속의 개념이 머리로는 익혀져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율법 제사를 통해서 계속 1400년 넘게 이미 그것이 다 비추어지고 있었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대속의 모든 절차, 모든 과정들이, 모든 요구사항들이 종료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신앙의 진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대속의 은혜를 안다고 해서 그 신앙의 진수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대속의 은혜는 이처럼 다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입에 불과해요. 대속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살아나려면 그것은 분명한 신앙적이고 영적인 어떤 사건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수에 들어가지 못했던 유대교에 있었던 바울조차도 방황 속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방황 속에 머물다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감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에서도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욥이 세 친구가 있었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는 말들은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들인데 맥락에도 맞지 않고 진리 전체를 커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리를 말하지 못한 말이,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옳은 말들을 절대로 선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진리를 말하면서 비판과 정죄로 끝나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들에게 응수하던 욥도 별 대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막 분노하고 그냥 뭐 서로 논란을 펴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그저께 본문 19장, 욥기 19장에 보면 욥이 고통 속에서 한 발짝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구나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따라왔던 그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 대속자가 살아계시는데 그 대속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고통이라는 그 삶의 현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도와주시는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죠. 물론 욥은 그것을 고백한 이후에도 또 한참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대속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도 대속자의 은택을 입기까지는 또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비가 필요한 존재에게 대속주가 있음을 깨닫고 자기 삶을 의탁하는 길만이,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진수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이제 특세 때 욥기를 다루면서 한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분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은 분이라는 사실을 구약에 비추어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구약이 없었더라면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중요한 것이죠. 유대교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속의 은혜를 예수 안에서 베푸셨음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것을 믿는 그 차이는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대속주라는 사실을 절실히 알려면 성령을 통해서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절실해지려면 성령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받쳐주는 구약의 말씀이 있죠. 제사에 관한, 그리고 그런 말씀이 핵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어서 대속하신 목적이 뭐죠? 그냥 대속하셨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대속하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대속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진짜 사랑에 감복되는 삶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완성의 자리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율법의 차원을 훨씬 능가하는 복음의 세계의 차원으로 도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다라는 말 자체가 4년 동안 배웠던 그것들을 다 만족스럽게 이수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문인이 되려면 그 대학에서 배운 그것만 가지고 될까요? 물론 그것이 기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나의 삶은, 전문인으로서의 삶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큰 세계로 들어가야만 이룰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해서 율법의 완성의 차원이 끝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을 하고 넘어서는 차원에 복음의 차원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한계를 모르고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못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집착한 나머지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정작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저해합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판단의 잣대로 삼아서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상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제가 오늘은 율법주의를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실례를 좀 몇 가지 들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1번부터 나가는데요. 율법주의면은 마음으로 동그라미 아니면은 X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번 고난받거나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다. O or X 율법주의죠? 형벌이 따라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에는. 그죠? 내 인생은 완벽하고 빈틈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 내 인생 전체가 완벽하고 전체에 빈틈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 가야 되는 사람이고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완벽하고 빈틈이 없어야 돼 라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율법주의일까요? 아닐까요? 율법주의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밴딩 머신이죠. 또 세 번째, 다른 집 아이는 몰라도 우리 아이는 최소한 이 정도 자격은 되어야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율법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주의입니다. 뭐 도덕주의라고 말을 해도 되고요. 하여튼 어느 정도 자격이 돼야 세상에서는 안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기준이. 그게 그리스도의 기준입니까? 아니죠. 나의 기준이죠. 내가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주의입니다. 기저는 불안입니다. 애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네 번째, 난 아침에 꼭 커피를 마셔야 한다. 이거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복음주의도 아닙니다.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다섯 번째, 나는 가족들과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또는 저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한 편이다. 율법주의죠. 누구 기준이라고요? 자기 기준이니까. 자, 여섯 번째, 춤추고 파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퇴폐적인 그런 춤추고 파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즐거워하고 그죠? 같이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율법주의입니까? 저는 율법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뻐하시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인간이 즐거워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아, 일곱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환희와 자유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안다. 율법주의가 될 수가 없죠, 이건. 그죠?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환희와 자유를 맛보았는데, 내가 못 보던 것, 그것을 맛보았는데요. 율법주의일 수가 없죠. 자, 여덟 번째,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서로 간에 맺은 공동체적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 율법주의입니까? 아닙니까? 힌트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공동체적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내 삶에 따라오는 어떤 순종과 그리고 헌신 이것을 율법 취급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홉 번째, 이거는 한 70% 정도는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술 취한 사람은, 술 마신 사람은 예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어떠세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죠. 맞죠? 네. 또 10번. 매일 규칙적으로 묵상과 내적 성찰을 하는 이유. 매일 규칙적으로 내적 묵상과 내적 성찰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나를 발견하고 더욱 잘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율법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이런 말에 자꾸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11번. 우리 교회에는 정하고 고쳐야 할 룰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적인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율법주의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방만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하고 고쳐야 할 규칙이 많은데 그것은 주님의 몸을 더 질서 있고 조화롭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함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자기의 기준을 제시를 한다면 그것은 또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 영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로 더 빠져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12번, 11번과 관련해서요. 규칙이 우리의 교회에 정하고 고쳐야 할 규칙이 많은데 규칙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율법주의 분명하죠. 왜요? 규칙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제가 또 무엇이라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시는데 어떤 분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11번과 또 관련해서 규칙 안에서 복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규칙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어떤 분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 복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말하자면 14번 규칙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다. 이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그 율법에 사로잡혔을 때 했던 얘기죠. 규칙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몇 가지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또 내가 생각하는 이슈가 되는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율법주의인가 아닌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걸 또 판단, 율법주의냐 복음주의냐 이걸 또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란 판단 기준이나 또는 판단 기준이 나 또는 어떤 규칙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컨트롤 이슈,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족하거나 틀렸다고 생각을 함으로써 남을 조종하려고 하고 남이 내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을 아예 내 삶 속에서 내쳐버리는 그 컨트롤 이슈가 강한 그런 면모들이 우리에게 다 있죠. 그죠?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바로 그 자는 남편이죠. 컨트롤의 대상인데 분명히 컨트롤이 먹지를 않잖아요. 되지를 않고. 그러니까 빨리 고쳐야죠. 이 컨트롤 이슈를. 율법주의에 매우 근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성령이 주체가 되고 우위에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복음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특징, 형벌의 방식뿐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성향,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은 바로 그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거짓 형제들, 할례를 주장했던, 그죠? 벌써 이미 앞에서 나왔었죠? 그 형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무익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폐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신앙을 말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신앙의 무서운 적인 율법주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주의를 사는 삶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 안에는 항상 자기의가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압니다. 자기의란 말 너무 많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듣지 않습니까? 뭐 자기의가 뭐죠? 자기 주장이 옳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나는 내 생각 다 옳다고 얘기하지 않아. 자기 생각이 맞지 않아. 그런데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자기의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정을 하는 통로와 방식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피셔야 한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 만나기도 싫고 뭐 협력 뭐 이런 거는 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낳는 폐단입니다. 율법주의는 모든 판단의 주체가 자기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리하실 곳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는 자기의 의견과 비슷한 사람과만 사랑합니다.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게 당을 짓는 일을 하게 된다 이거죠. 성경에서 당 짓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을 지면은 분파가 되죠. 그래서 주님의 몸인 공동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이 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분파된 그 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조차도 과연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결코 그들도 영원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교회가 깨지면 그 교회가 깨져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간 사람들끼리 또 깨집니다. 그 나간 사람들끼리 또 깨져요. 더 깨질 수 없는 정말 원자 분해가 되지 않을 정도까지 가야 이제 안 깨집니다.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당짓는 습관이 그렇게 어디서든지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낳는 폐단입니다. 아주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를 적대했던 유대인들이었죠. 아주 큰 당이었죠. 정말. 그러나 그들끼리도 과연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어떤 제도나 사상의 결속이 되면 그 결속력은 굉장히 단단해 보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영원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랑 맞는 사람만 너무 고르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그 서클 안에서만 맴돌면 성도의 교제가 매우 제한이 되고 유업의 축복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이제 3장, 4장, 5장에 가면서 그 얘기입니다. 사랑은 자신이 상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방식이 자기 삶의 방식이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는 한 자기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애를 써서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있는 느낌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랑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천년 만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이름하여 자식, 그 자식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의 두 가지 측면 말씀드렸죠. 율법의 한계에 관한 것, 형벌의 제도다. 그 다음에 또 율법을 자기 판단 기준으로 삼을 때 일어나는 율법주의에 관한 것이었죠. 이 율법에 관한 이해를 갈라디아서를 거듭 읽으시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머리로 동의 되냐 안 되냐 저는 그것을 지금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서 과연 요즘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해설이 나로 하여금 갈라디아서의 진술을 이해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 부분을 스스로 좀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것이 도전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점검을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향하는 그 목적에 이를 것을 신뢰하면서 주인 되신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에서만 그치면, 물론 좋은 고백입니다. 훌륭한 고백이고 옳은 고백인데 거기서 끝나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의 축복의 삶으로 나갈 수 없고, 유업의 축복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이 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거기서 끝난다면 옳은 것은 아니죠. 옳더라도 옳은 것은 아니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와 또 내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정말 내가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대속의 방식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직접 증거할 수 있는 현장에 바로 내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모든 영적인 촉각을 세우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